시편 32편, 본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마스킬을 음역한 것으로 신중히 하다라는 샤칼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시편에는 총 13개의 시편이 마스킬로 표제를 삼고 있는데 이는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시편에 등장하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타의 참회시와는 다르게 시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마음의 기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담담하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본 시편은 죄의 영향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죄로부터의 용서로 인한 행복한 상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상태는 죄가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보는 인간과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교회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사람들의 간사함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역시 죄를 짓고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닌 속성을 가진 자들로 이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표현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적인 목적으로 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사함을 받는 자의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단어는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치적인 단어가 바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계속해서 빗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본래 설정하신 신실한 삶의 기준이나 인간상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는 인간들은요, 그의 마음에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부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자신의 의지나 행위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또 부부관계에 서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대상 바로 하나님의 사죄 여부에 죄사함과 허물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죄 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로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미 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이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사죄함을 받은 자를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이 복이 없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악인의 깨에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복이 없는 인생이고 복이 있는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죄함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속임수나 교활한 것이나 배반하는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조직 안에 들어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간사함이 없는 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다 나름대로의 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활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이기적인 마음들을 보고 놀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사기를 당하면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진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마음에 힘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한 것. 마음이 이 큰 어려움과 아픔과 분노가 씻겨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 가장 힘든 거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당했던 그 흔적 때문에 평생을 분노하면서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모든 죄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의 이 문제, 간사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사죄함의 그 은혜를 받게 된다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함을 받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기에 그 상태 자체가 바로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당한 다음에도 그냥 잊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하고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32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삶은 죄의식에 짓눌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며 이를 통해서 뼈가 쇠하게 되는 삶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삶의 죄 문제가 이 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삶의 전인격적인 인간성이 파괴되고 생명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얘기하면 이러한 양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가능성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이유가 몸이 자연스럽게 쇠하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병든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는 또 말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손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되어서 이 진노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떠나지 않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의 체액이 여름 가뭄과 같이 다 태워버려서 마치 여름날의 가뭄과 같이 말라버리게 되었다라고 그 생명력이 고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의로운 경건한 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경험하게 될 때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라고 다윗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신 역시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서 바로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경건한 자는 한 가지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즉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사함과 관련된 경건한 자들에게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동물이 등장하고 있죠.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말과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집센 말과 노새는 재갈과 굴레, 즉 강제적인 수단으로 구속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노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말과 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 주인의 매가 기다리는 것과 같이 회개할 줄 모르고 완고한 죄인들에게 이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죄사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를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됨에 이르도록 다윗은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존재됨을 바꾸는 문제, 우리의 내면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복된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됨에 이르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